오늘 아침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이 기록된 이 특별한 초자연적 현상에 관한 이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점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정세입니다. 엘리야 시절 수리아, 즉 아람과 이스라엘 간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열왕기하 5장부터 8장에 걸쳐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국가 간 갈등은 열왕기상 15장 18절에서 2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바사 왕 시절에 발단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또한 이와 관련해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사엘이 수리아 즉 아람의 왕이 될 것이며 또한 그가 아합 왕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세일이라는 아람인은 아합보다 더 나은 자는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엘리사와 예후와 함께 아합왕을 무찌르는 세 명의 인적 요원들 중 한 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다른 설교 시간을 통해 공부했듯이 아람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신했었지만 열왕기상 20장의 기록처럼 아합 왕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합 일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의 기록대로 아합 왕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8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이 하세일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아람이 이스라엘과의 지역 분쟁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던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간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주변 약소국들은 아합 왕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을 대항해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이는 이스라엘 전체의 국가적 기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자국의 평화를 사수할 수 없었고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국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국방력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도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과 시험이 오겠지만 하나님께 기대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국내 정세와 그 영적 상태에 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해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열왕기상 19장으로 돌아가 보는데 이 장은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인 18장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를 바로잡고 이방 신인 바알을 따르던 선지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미디안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완전히 물로 적셔진 재물을 남김없이 불태워버린 모습을 목격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적 회복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위협했고 그녀를 피해 황급히 달아난 엘리야는 이후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주실 걸 간청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강건하게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19장의 중반부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아합편에 선 자들과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을 밝히시며 이 모든 일에 쓰임받게 될 주요 인물 3명의 이름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강력한 힘을 보이시며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기에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신 숭배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단번에 쓸어버리시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 및 바알 숭배가 최후를 맞기까지는 신속한 승리 대신 그리고 복잡한 과정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왠지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경험을 합니다. 아마 이것을 여러분께서는 엘리야의 사건과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뒤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아하시야 또한 악한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은 그의 성품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멘. 그 단적인 예로 그가 병상에 눕게 됐을 때 그는 에그론 지방의 신 바알세브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의 병이 회복될 수 있는지 묻고자 했습니다. 바알세브는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으로 파리들의 군주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러한 아시아 왕의 성전과 영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민족 블레셋의 우상을 쫓다니 이스라엘의 배교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시점이 정말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배교가 극에 달했던 때로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가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앞에도 수많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잠재적 위험과 도전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께 영적 공격을 가해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께 임할 때 저는 더 이상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여러분을 이끌어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맞고 맞서야 될 다가올 도전들이 알리아의 시절과 그것과 결코 다름없이 심각할 것이므로 우리 모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승천인 엘리사가 그 후계자가 되는 과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드니 그레이 다이너스는 그의 저서 오직 성경에서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여러 단계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포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이 기록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신성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원하실까요? 이제 먼저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처음에는 이 기절에서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도출해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의 병거와 말들로 하늘로 올리신 것은 이제는 되풀이 된 일이 없는 엘리야에게 국한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초기에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였습니다. 동일한 기적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천천히 묵상하자 더 많은 깨달음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기절은 성경을 대적하는 자뿐만 아니라 성경 편에 선 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저자는 엘리사에 관련해 기록하던 중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조금도 가감없이 적었기에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본문의 기록에 대해 역사적으로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자유주의자나 현대주의자들이 아닌 학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조차 성경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연구하지 못하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주의 학자들 측에서조차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통해 그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장에는 많은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는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 불로 된 병거와 말이 가능합니까? 그가 외부 세계가 아닌 천국으로 올라간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반드시 기뻐해야 할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범주를 초월하신 초자연적이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승천은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한 번 더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은 우리 주님의 승천과 자주 대비되곤 합니다. 사실 이 둘간에는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건이 발생한 곳은 요단강을 지나 위치한 고지 혹은 바위 협곡들 전쯤이었고 예수님의 장소는 대단히 근방의 감람산 언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고독한 선지자였고 어느 순간 홀연히 성경 기록 안으로 들어온 자였습니다. 그의 강력한 영향력을 내뿜던 사역은 광야에서 외로이 마구 내리는 듯 보였고 그의 사역은 사람들과 떨어져 행해졌습니다. 그는 여리고로 간 뒤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그는 다른 선지자에 비해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홀로 떨어져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을 이루었을 때 그의 승천은 과외 장관을 이루었지만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목격했습니다. 그 사건은 엘리야의 삶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애굽을 떠나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던 때에 그의 능력으로 그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여리고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실로 굉장한 방법으로 승천했습니다. 그는 헤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 광경은 우리에게 갈멜산에서의 그 사역, 즉 바알 숭배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던 그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천했던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겟세마네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 근방 감람산의 조용한 공간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또한 번잡한 도시들로부터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렇다고 사방에 고립된 광야는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종종 그곳으로 가 휴식을 취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으나 하늘로부터 불이나 이런 것을 불러오지는 않으셨고 엘리야와 달리 고군분투하거나 통곡하거나 그의 목소리가 온 거리에 흘러지는 울려퍼지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와 같이 그의 승천 또한 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그의 작은 무리들 앞에 두시고 축도를 마치신 뒤 하늘로 떠오르셨습니다. 셋째 엘리야는 선지자의 무리들을 뒤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7절과 17절에서 열왕기하의 저자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고 이들이 멀리 떨어져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목격했다고 8절과 13절, 14절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은 혹시라도 엘리야를 이 땅 어딘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그를 찾아 나섰다고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에게 간청을 했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으나 그가 혹시나 어딘가 떨어졌을지 모르니 제가 우리로 하여금 그를 가서 찾게 해달라고 엘리야에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반드시 승천한 것을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단 교단인 여호와의 증인들의 경우 엘리야가 천국에 도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먼저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들 여호사밧과 길과 유다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게 하네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엘리야가 천국에 도달하지 않고 어느 순간 다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고 그가 유다 땅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죽은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그리고 또 여러 사실을 볼 때 이 성경 기절은 이 성경 기절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 승천한 이후에 보내진 서신이라고 말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단된 각각의 국가의 왕으로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먼저 죽음을 맞았고, 이후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죽었습니다. 그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는 악한 자였습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 기절이 나온 대로 여호람을 호되게 꾸짖는 내용의 서신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성경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서신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성경 말씀을 근거해 볼때 엘리야가 승천하기 이전에 작성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명은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귀절을 이유로 들어 어느 누구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은 앞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경에서 오직 한두 가닥의 귀절들만 그 문맥에서 도려내어 자신의 주장에 맞게 억지춘향적으로 끼워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제대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과 땅의 일에 관해 그가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관건은 예수님 자신 외에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과 같은 하늘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인 16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고 또 다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그는 오직 그 아들을 믿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3장 13절은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지니고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유일한 분이시며 또 하늘로 승천하실 분이심을 강조하는 가르침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의 13절의 마지막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Even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이 생략되어 번역되었습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뒤에 동시에 여전히 하늘에 거하고 있는 자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어야 이 기사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3장 13절의 올바른 해석은 그 누구도 천국에 올라간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려오셨고 또 동시에 천국에 거하시는 자로서 하늘로 올라간 다른 사람은 없으며 오직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절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놓고도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을 예수님께서 그가 성부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람들에게 속한 세상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하늘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그가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에 동시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와도, 우리가 아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되어 이해될 수 없는,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엘리야의 승천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존재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자들도 반드시 우리 곁을 떠나는 순간을 맞게 될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은 엘리사와 선지자 무리가 그러했듯 남겨진 자들은 앞서간 자가 남기고 간 임무와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으로부터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전 이에 대해 미리 몇몇 사람들에게 알리셨는데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를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위대함을 모세에 견주곤 합니다. 그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그와 모세 모두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고, 엘리야는 까마귀들을 통해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또둘 모두 굉장한 이적들을 행하였고,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면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모세아가 또 바로 왕을 맞서야 했듯이 엘리야는 아합왕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위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인간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사역에서 항상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크리스천 사역자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자 또한 우리 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부패하고 죽어진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시간이 다함에 엘리야는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며 그가 우리가 경배할 단한 분의 주님이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 믿고 의지해야 할단한 분입니다. 목회자들은 오고 갈지라도 우리는 어느 특정한 목회자들에게 너무 심하게 집착한다거나 그분께 매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는, 크리스천의 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높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 공간에서의 제한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레가 여리고 모두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들려가게 될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려 합니다. 네, 그들이 알았고 엘리사 또한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엘리야 또한 이에 대해 항거하였습니다.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승천할 것에 대해 염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지만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고 머물라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승천에 대해 입 밖으로 내놓고 특별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그 둘은 이미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이를 본 엘리사가 본문 12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줄로 찢고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 내 아버지라 외쳤지만 그들은 물론 혈육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다름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래로 그를 하나님의 사역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엘리사 또한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와 같이 엘리야를 믿고 따랐습니다. 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과 그의 사역자 사역 안에서 영적 공급을 받고 있는 자들 간의 건강한 관계의 표본입니다. 건강한 영적 삶을 사는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사역자와 건강한 삶을 사는 믿는 자, 그 사역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건강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의 그 병거와 마병이라고도 소리쳤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 얼마나 이스라엘 왕국이 굳건하게 보호받아 왔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그들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나는 것이었고 바로 엘리야가 그 보호하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엘리야는 호련히 나타나 또 호련히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에도 그가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위해 펼쳤던 사역의 중요한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모든 종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주의 종들을 경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을 합당하게 존경하고 예우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고용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대리인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건대 우리 선데이스쿨 주일학교 학생들이 언젠가 많은 크리스천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 NSI 계승과 관련한 사건들은 주의 깊게 살피고 공부해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NSI는 요단강을 가르고 기적적으로 이를 건너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이 영감과 기적으로 된 책임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사건들을 올바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해서 주변에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복음주의 해석자 중 한 명은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므로 이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 성경 해석자는 누구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그 영이 자신의 영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가 주장하는 바는 옳은 말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 의미가 이 본문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 그 성경 해석가는 13절에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의 기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정면으로 맞아야 함을 가르친다고도 주장합니다. 또 그는 심지어 기적은 오직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수용을 못하는 자였을 것이라고도 추정합니다. 이는 이 본문에서 상당히 벗어난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나의 그 중심을 상당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적들은 언제나 잘못 이해되고 또 오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그가 뜻하신다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가 그 맡은 바를 이어받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사실 이러한 계승 과정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의 계승은 엘리야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므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에게 되게 하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배우고 익힐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은 이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직접 부르지 않으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고 적었습니다. 엘리사는 제일 처음에는 엘리야를 보좌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까지 엘리사는 그의 보좌하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 동안 엘리사는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곁에 머물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리더십이 옮겨지는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 또한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를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셨다는 점입니다. 그는 다수결 혹은 추천제에 의해 사람들이 선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목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초빙할 때 혹은 목회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다수결의 방식을 취하거나 혹은 사람의 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목하신 리더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목회자들을 모셔올 때는 언제든 그들이 하나님께 바로 선 자인가를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보수적인 신학교보다는 아주 자유주의고 이 시대에 부합하는 그 신학교들이 많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학교의 어떤 명성이나 이름이 그 출신 학교의 그 목회자분들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회자님들을 볼 때는 언제든지 그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인지 그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곧 그 자신의 뜻으로 받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부름받은 뒤에는 그 선인자인 엘리야로부터 보고 배울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좋은 스승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이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디모데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당신이 바울 선지자에게 배웠으므로 당신의 그 믿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얼마나 중요한 스승이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그 보고 배울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완벽한 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도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좋은 점은 본받고 또 그렇지 못한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신을 더욱 다듬고 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사람의 후임을 맡게 되는 경우 스스로가 한없이 부족하고 또 그 자리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그 후임을 자신이 맡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하겠습니까? 하지만 9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소원을 묻고 엘리사가 답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리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엘리사가 자신의 이 나약함을 성령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엘리사가 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엘리사는 그의 선임자가 영의 역사하심에 갑절을 받기를 청했는데 그는 그 주인이 가진 것의 두 배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분배할 때 장자가 받게 되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 두 배가 되는 그 몫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주님의 사역에서 주님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그의 뒤에 남긴 겉옷은 후세 사람들에게 위대한 자가 가고 나서 그 빈잔 있는 미완성의 임무들이 그 후임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정말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성경 해석가들은 엘리야가 행한 이적에 비해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이 정확하게 두 배에 이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서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그 성령의 권능이 두 배가 되는 것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중에서 그 장자의 몫만큼 자기가 그 장자의 몫을 구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임자인 엘리야가 비록 그 선물을 부여할 권한이 없었지만 그 선물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에 오직 기도로 구하였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이로써 엘리야는 자신의 약함을 딛고 굳건히 선 자로 엘리야가 남기고 간 사역을 담대히 맡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 엘리야의 승천은 이를 멀리서 지켜본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음이 틀림없으며 또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에 관한 커다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신실한 목회자들이 가고 난 뒤에는 언제나 그 후임자가 이어서 돌봐야 하는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영을 깨우고 그들의 어두워진 양심을 다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수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했을지라도 그의 승천 시점까지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영적 어둠의 길을 걷고 있었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엘리야의 위대한 업적이 그의 헌신된 수고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샤는 엘리야로부터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역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그 사역 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도들 중에는 오히려 더 그 신앙이 나빠지고 그 영적 상태가 자라지 못하는 자들을 보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모든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부담감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헌신하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일을 전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어둠을 걸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 목회자에게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 또 목회자로서 많은 세월을 보내는 동안 어떤 분들은 제게 오셔서 저의 사역이 이 사람 혹은 저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불러오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제 어깨에 지우시는 듯 했습니다. 성도들의 부족함과 잘못 등도 제게 짐지워졌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그러한 짐들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짐들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또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어떠한 자들이 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7절 후반부는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를 청산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기절이 알려주듯이 저는 여러분께 대해 하나님께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타이르고 또 가르쳐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집에서 물러날 때제 마음에는 어쩔 수 없는 많은 후회가 남을 것이고, 또 교회에는 마무리되지 않은 저 없이도 여전히 이어가야 할 일들도 남아있겠지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으며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고 증명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뿐이시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당한 리더십의 계승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역 안에서 더욱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잘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영광받았고 엘리사는 그 즉시로 그가 물려받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으며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엘리사에게로 그들의 연합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새 리더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엘리야의 영의 역사하심이 엘리사의 머리 위에 머물렀고 그렇게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자신의 때를 따라 아버지 안에서 연합해 그의 뜻을 이루어갈 뿐입니다. 새로운 자의 손이 그 겉옷을 붙잡아 요단강을 가르고 또 새로운 자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전임자 대신 후임자를 자신들의 리더로 높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크리스천 사역의 계승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갔습니다. 그의 맡은 바는 끝이 났고 그의 임무는 더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엘리사의 신실한 믿음을 따라 그가 여는 새로운 시대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도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되실 것입니다. 목회자가 오고 가면서 남겨진 많은 일들이 그 후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왕국에 올라가게 된 것은 아주 엄청난 사건으로 그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소동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초점을 엘리야가 간 후의 삶에 맞추지 않고 엘리샤를 그 다음 리더로 입증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최종 목적지가 궁금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간뒤 남겨진 양 무리에 대해 더 관심하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은혜를 내리셨고 또그 권능을 그의 때가 다하고 엘리사의 시대가 왔을 때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왔을 때또 엘리사에게로 옮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양 무리들은 엘리야가 우리 곁을 떠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어쩌지?라고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게서 나는 것이지 그가 보내신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특정한 인물들을 교묘하게 우상시한다거나 사람의 업적들을 근거로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에서 저는 제 자신을 그 중심에 놓지 않기 위해 무수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좋은 교회들이, 많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들이 결국은 문을 닫게 되고 또 계속해서 성도가 줄어가는 광경을 목격해왔습니다. 문제는 그 올바른 교회를 인도하던 목회자가 하나님께로 가고 나서 혹은 그 리더가 옮겨졌을 때 그 교회들이 혼란에 빠졌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한 교회에서 그 목회자로서 그 담임 목사직을 오랫동안 수행할 것이라고는 계획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담임 목사직을 맡은 이유로는 저의 목사직에 충실하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가로채지 않기 위해 무수히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고 소망한 일을 저희 교회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 인해 좌지우지 되거나 또 어떤 소수의 리더들에 의해서 그 강건함이 쓰러지거나 또 나약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강건하게 서는 그리고 항상 자라가는 올바른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든 그 교회 사역을 두고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라 하는 모든 이들에게 많은 우려를 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와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그의 권위에 우리 전부를 들여서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엘리사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